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참성도의 삶이라고 참성도의 삶인 것을 함께 살피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말,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물질주의나 세속적인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물질과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과 또 그 추구 외에도 또 한 가지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외모입니다. 외모. 지상 외모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합니다. 뭐 심지어는 뭐 예쁘고 잘생기면 구원받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도 나오고요. 프로골퍼 그 박인비 선수를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박인비 선수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게스트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회자가 박인비에게 물었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여성 골프 랭킹 세계 1위, 그다음에 상금 순위 세계 1위. 세계 1위라 그러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1위라는 명목에 비해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들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다소 인정받지 못하는 박인비 선수의 외모를 빗대어서 한 말이죠. 저는 이 사회자의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겉으로는 평정을 잘 지키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얘기하거나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막 화가 같이 이렇게 나거나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아직도 화가 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해서 상품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뭐 우리가 흔하게 씁니다. 몸은 몇 억짜리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감추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천민 자본주의라고 하더니만 사람을 빗대어서 상품성 그런 말을 쓸 수 있다고 이 잡것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심한 말을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설교 초두부터 과격한 언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부모에게 그 사람 외모가 안 따라줘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말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이 상품 가치로 전락시키는 이 자본주의 정신세계 얼마나 천박한 것입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박인비가 차분하게 대답하는데 제가 쾌재를 불렀습니다. 나는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몸을 가꾸고 있는 중입니다. 나 말고도 보기 좋은 분들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고 싶으면 그 사람들 보시고 나는 골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외모에 만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비학점을 주더라고요. 80% 만족한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모두 이렇게 멋진 딸로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그 세속적인 풍습과 그리고 정신을 정말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박인비 선수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라 하더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정신 바로 세워진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 안 믿어도 이런 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전에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에 대해서 가치관이 변했다는 데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가치관은 누구의 인생에서든지 간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열심을 내든지 투자를 결정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표현으로 한다면 신뢰할 만한 육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쭉 열거하면서 말하고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말은 유대교 신앙을 저해하는 것들, 자기가 그 신봉하는 유대교 신앙을 저해하는 것들은 처단을 불사할 정도의 확신을 가졌다.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것이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굉장한 확신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으면 흠이 없다고 말하고도 꺼리낌이 없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기초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삶이 참으로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유대인임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뭐 등등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와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에 사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살던 바울에게 이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족속인 게 부러우십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부러우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말한 바울의 이 자랑들은 우리에게 전혀 가치가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지, 열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왜 이것이 유익했던 것이었는지 먼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장황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국가였습니다. 그 공동체 국가가 출범하고 나서 또 뭐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라에 정식으로 막 환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면서 패권을 잡고 세계를 흔들어대는 중에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도 수없이 흔들리고 고난과 환란을 받았던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그 시기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로니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근 한 900년, 1000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그 존폐 위기 속에서 강대국의 노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토록 굳건하게 살게 해준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이 여호와 신앙 속에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자,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큰 소용돌이치는 그런 외세 속에서도 굉장히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모든 인류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성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역사 속에 모든 강대국들을 제패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왔던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우뚝 세움을 받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이방 국가들은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맞는 말이었는데, 그 왕국이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자신들만이, 자기 유대인들만이 그 위에 우뚝 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민속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민족중심적으로 그리고 변질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어떤 국가적인, 군사적인 파워의 소유자로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체가 다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메시아관이 그렇게 이미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져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미미하다, 그리고 그것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어느 때에 모든 민족이 모여드는 그런 나라로 왕성하여 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민속주의적인 유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너무나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뼈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라는 종교는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과 역사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내용을 가진 것은 옳았지만, 민속 유대주의를 하이라이트해서 지나친 민족주의로 나아가게 된 것은 그들에게는 큰 실수였고 그것이 안목의 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다라는 말은 그들의 그 유대주의가 결코 자신들의 국가의 안위를 지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의 눈이 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자체가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민속주의적인 유대교의 주장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의 신념대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강대국 혜택 따위는 바라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주의를 벗어난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았는데, 구세주가 오셔서 우뚝 세우실 진정한 유대인임이 증명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유대임을 증명하는 그런 할례라든지 뭐 율법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누구도 부인 못하게끔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핵이었고, 이것이 바울 같은 사람의 더더군다나 그 신념, 강한 신념이었죠.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 대망 때문에 생긴 가치관, 바로 이것이 그로하여금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렇게 자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선민의식이라는 그런 집단 우월성으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신념체계였다라는 것, 그것을 신약성경이 밝혀주고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운운하고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하신 분이라고 믿어도 참된 가치관에서 벗어나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신앙의 탈을 썼어도 위험한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기가 가졌던 그 수십 년의 그 신앙의 실체가 결국 우리로 말하자면 세속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물질주의, 성공주의 같은 데 빠져 있었던 그런 차원에서와 같이 한 치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못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그 옛날의 신념이 전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구원에 방주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현대 사람들은 세속주의 때문에 구원에 멀어진다면 바울은 그러한 율법주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의한 가치관의 잘못된 확립, 그것으로 말미암아 껍데기만 다른 채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그토록 신뢰했고 믿었던 그 인생의 뿌리요 자랑이 되는 나는 진정한 히브리인이다 라는 나는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자다 이런 것을 이런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깰 수가 있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말합니다. 8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지금 좀 다소 긴 문장인데요. 요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자신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극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과 또는 성공과 또는 외모 같은 것들이 정말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집착했고 그것을 추구하던 것 하루 한순간에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렇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참 그런 일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다고 할지라도 쉽게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굴레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만나면서 때로는 이겨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완전히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 신앙이 만약에 자기가 신앙을 갖고 이러한 뭐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대체해버리는 그런 동급 차원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바울과 같이 또 하나의 종교적인 거짓 버팀목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모나미 볼펜 쓰던 사람이었는데 난 이제 만년필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모나미 볼펜이 만년필로 바꾸어진 그런 것을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나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는 봉사도 긴 시간 열심히 많이 했던 사람이야.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거짓된 종교적 신념인지 자기의 예배와 또는 신앙생활이 거짓된 종교적인 신념인지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분명히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행복을 찾았고 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일 다른 사람, 내 주변의 다른 사람, 가족까지도 무엇이 잘못되었거나 자기와 맞지 않거나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참지 못한다라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라든지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거짓될 가능성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쉽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거짓된 종교적 신념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는 정말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늘상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난 것 같으면 기고만장하고 내가 조금 못한 것 같으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나는 왜 이러지 하고 이런 열등감과 우월감에 쉽게 휩쓸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된 신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자신이 어때로는 매우 자랑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약간의 비관과 절망이 오면 포기를 일삼는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바울이 예전에 히브리인 됨을 자랑하는 정도의 겉도는 종교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의 핵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남들이 히브리인 아닌 것이 너무나 가당치 않게 보였습니다. 너무 우습게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수준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해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받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수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수준이 뭐냐면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참자,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된 사람이라면 세속 것들은 버리지 말라고 해도 버리게 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인생을 좌지 하나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 위에 그런 것들 초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합니다. 오늘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정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다, 아니면 하나의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신앙을 갖게 될 때 꼭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꼭 찾아야 합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얼만큼 하셨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찾은 적이 없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찾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됨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계속해서 발견되어 지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이 안 일어나면 나는 신앙을 가졌어도 세상과 영합해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배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딱 한 가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선택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진정으로 내 인생에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번에 뭐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돈이요, 성공이요, 자식이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오늘부터 신앙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생각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나의 신앙에 자식이 왜 끼어들고 나의 환경이 왜 끼어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런 질문들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면 누구나 아이들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아보면 결코 답하기 쉬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 딱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냐? 내가 그 일 도와주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자기의 인생의 길을 다 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생애 마지막에 남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평가해주고 내 묘비에 이런이런 말을 써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 생각 마시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밝은 답이 사도 바울의 진술 속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참 나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품어진 나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사람의 궁극적인 답입니다. 참 진리의 삶이 시작하게 하는 바로 그 답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 신앙이 시작해야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자기 수련과 노력 그리고 스스로의 공적을 쌓아 올려도 절대로 찾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께 품어진 자신이 발견된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진술인 것입니다. 자신을 새롭게 찾은 이 기쁨의 사건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획기적인 것이었고 너무나도 새로운 영적인 진보를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진보를 이루었는지 이제는 자신이 머무는 세계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옛날에 거짓된 종교의 그 신념 세계 속에, 우리로 말하자면 세속의 세계 속에서 영의 차원의 세계로 진입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진보입니까? 그런데 이 변화는, 그리고 이 진보는 자신이 애써서 이룬 변화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온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귀해서 주님이 품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품어진 내가 다시 발견되니까 그 내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노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삶에 기독교 신앙이 참으로 시작하게 하는 골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역사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단지 믿었고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그분이 나를 그토록 품어주시고 소중한 나로 다시 재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그 엄청난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토록 소중했던 육체의 정체성, 자기 공로, 열심 이런 것들이 배설물과도 같이 여겨졌다라고 했죠. 배설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그 자랑거리들을 대체했다라는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준과 차원과 품격에 있어서 완벽하게 자기 기존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상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자신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세상에 완벽하게 어울리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내 자신 또한 충만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음식이 없고 배고플 때 흙이 묻은 나무 뿌리를 캐서 하루 종일 그것만 질겅질겅 씹고 살던 삶에서 왕이 누리던 그 산의 진미의 황홀한 연회석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고급 샥스핀 요리에다가 뭐 각종 산의 진미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풍성하게 차려진 연회석을 누리는 삶, 그 삶으로 바뀌었으니 예전에 집착하던 나무뿌리들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격상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격상된 가치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땅에 살고 있다는, 이 땅은 지겹다, 이 땅은 힘들다, 이 땅은 고통이다, 이렇게 이 땅에 대한 탓만 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슬퍼하고 억울한 것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러는 것 아닙니다. 낙관적이고 활발한 긍정적인 마음과 성향을 가진 사람도 정도 차이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코 나의 존재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의 예외 없는 현대의 종교인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극복해야 할 것,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그 당했던 기억들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죠?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성향과 기질이 다시는 그런 충격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방어적인 기제를 이제 막 개발해내고 그리고 형성시키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뭐죠? 내가 처음 당했던 그 아픔과 충격,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내 나름대로 애쓰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충격과 상처를 다시는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경험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경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에 당해서 아팠던 기억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또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상처들 우리가 많이 입고 사는데 존 브래드쇼라는 그런 크리스천 교육가요 상담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처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은 영적 상처라, 영적 상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상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려운 차원의 뭐 그런 상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상처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하거나 멸시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립적이지도 못하고 여러 부끄러운 잘못들로 점철된 미성숙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취급당할 때 우리는 깊은 영적 상처를 받게 된다. 남녀 할 것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아래로 몰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멋진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누구나에게 있는 욕구이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는 내 있는 그대로의 정체성 인정받지 않아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비하한다라든지 무시한다라든지 못 본 척한다라든지 외톨이로 따돌리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가 그렇게 큰일 같지 않아 보일지 모르고 굉장히 조용한 일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한 행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어른들에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완벽히 상처가 치유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상태인 것이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존재에게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상대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 잘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엄마는 바빠서 무엇인가 몰두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중에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에게 칭얼대고 뭐하고 하는데 뭐 계속해서 못 본 척 한다라든지 뭐 모른 척하고 아니면은 절로 가 귀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 자체는 아무런 사건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는 내가 다시는 엄마에게 저런 상처를 받지 않는 저런 무안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짓으로 자꾸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죠. 그렇게 형성된 자아가 어른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결코 건강한 자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에 살면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진 나로서 참 소중한 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말로만 들리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세요? 이 말을 자꾸 반복하니까 화가 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는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내는 분노의 화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화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몰라서 방황할 때 생기는 답답함이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한탄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라는 이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말씀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권능에 이르는 삶으로 이어지는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진실한 답의 실체를 찾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의 회답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소망의 존재이며 축복의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정말 복 많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